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내 자신에게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옛날 어린 시절 우리가 고향을 삼아하며 불렀던 노래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바꾸어서 엄마야 누나야 간편하게 살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 애인들끼리 긴 밤을 지새우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요즘은 이런 것이 없고 간편한 전화로 끝냅니다. 러브레터는 없고 러브폰만 있습니다. 눈물을 적시며 가슴 설레는 잉크로 얼룩진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 서로로만 주고받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더 간편하게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손을 잡고 다니는 애정표현은 없었지만 밤을 지새우는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키스를 할 줄 몰랐지만 입으로 뽀뽀에 키스를 해서 뜨거운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편한 소리로 사랑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편지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열린 마음으로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나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시대마다 달리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두 돌판 위에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 법궤 안에 봉헌했지만 우리 인간은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사랑의 편지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함께 텐트를 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편지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예수님을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도 그 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오늘 그 편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 교사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다시 자천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글렀을 필요가 있냐고 너희들 너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판에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먹으로 쓴 게 아닙니다.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망판에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마치 우체국과 같습니다. 하늘에 온 편지에 도장을 찍어 세상으로 보냅니다. 목사는 마치 우편 배달부와 같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편지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늘의 음성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놀란 감동과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성경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행동을 바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해내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받습니다. 지금은 별로 편지를 주고받지 않지요. 성탄절이나 새해를 맞이하면 옛날에는 꽤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카드도 주고받았고요. 그 편지 가운데는 참으로 제 마음을 울리게 하는 감동적인 살아가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인사를 해서 보내는 편지나 카드가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느 사람은 참 서대는 아름다웠는데 갈수록 좋지 않은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요. 실망시키고 있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서두는 좋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편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감동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평양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날에 장을 가면서 오늘도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줘서 총을 대뱉고 그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개팡한지 시장에서 자기 다리를 벌려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봉사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부흥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윗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오더니 왜 너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를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맷집이 좋지요. 그리고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웃자 그는 그래 다 때렸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내가 바로 김익두다. 김익두라는 말을 듣고 얼굴색이 짧게 질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김육경 목사는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장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로 우리의 삶이 개망나니처럼 살았다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야. 예수 닮았어. 참 감동적이야. 이런 편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물씬 물씬 풍기고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지만 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육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충만해라는 복음성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절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겉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변화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는 전부 글로 썼어요. 볼펜, 아주 잘 나오는 볼펜. 그걸 가지고 썼는데 보통 12장 12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글을 썼는지 여기 완전 굳은 살백이었어요. 지금은 볼펜을 쓰지 않아요. 자판치입니다. 우리 또래 사람들은 독수리 다 포획해가지고 요걸로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평생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바로 배우자.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요. 편리하지 않고 자판에 맞춰서 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더디었지만 그것이 내게 몸에 배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하얗트펜으로 치우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를 붙이게 하고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자판을 쳐야 인풋이 되어져야 아웃풋이 된다. 요즘은 뭐 그냥 빼지도 않아요. 그냥 쳐놓고 그대로 가져오지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인풋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좋은 것들을 만큼 채울 때 내 인생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내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보내져서 익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도 우리는 필요한 자에게 배달되어져야 됩니다. 각각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배달되어져야 됩니다. 적절하게 배달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맞게 내가 배달되어져야 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의 편지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불화로 고통을 받는 형제들에게는 화목의 편지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주 아마 제일 많이 이 강단에서 인용하는 사람은 김상훈 목사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영양 군민이 주는 군민상을 받았습니다. 영양에서 가장 오지 말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큰 복을 받고 난 후에 영양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어요. 안동 성소병원을 통하여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해 줬어요. 백내장 환자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1993년 이후 해마다 계속해서 고향 노인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효도 관광을 시켜 주었습니다. 고향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장학금을 세워서 수많은 목회자 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홀사모에게. 정신대에서 고통받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에도피아라든지 여러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을 꾸어왔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만큼 하지만 작지만 주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했습니까? 그 사이 편제가 되어서 나눠주라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 사이 편제가 되어서 위로하고 용기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살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살림도 하고 직장까지 다녀야 됩니다. 이중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아내들에게 남편은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가정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게 남편들이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그래서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하니까 내가 참 미안하네요. 아내에게 별로 그래 못한 것 같았어. 남자들도 정말 살기 힘들어졌어요. 경쟁사회 속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조기퇴직, 명예퇴직,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가운데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렇고 이 경쟁사회에서 사업하는 거 더 힘들지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남편의 생활을 비디오를 가지고 찍으면 그걸 찍어서 보여주면 울지 않을 아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구박받아가면서 처자를 먹여 살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돈 안 들고 여러분 남편에게 용기와 격려 주는 거 뭐겠습니까? 고래도 춤을 춘다는 칭찬입니다. 근데 칭찬 안 해요. 돈 안 드는데 왜 칭찬 안 합니까? 뒤에서 찔리는 사람 있죠? 우리 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 모두 목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장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에 송흥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황제의 누나인 호양공주가 그를 짝사랑했습니다. 이 호양공주는 유부남인 송흥을 사랑해서 가슴을 태우다가 황제를 통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매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송흥에게 했습니다. 그때 송은 왕의 명령을 다 따르지만 이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혼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술 찌꺼기와 등계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공부하여 출세하도록 이런 것을 얻어다 먹으면서 실망할 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조강지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고 폐하를 섬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출세했다고 지금의 위치에 올리지 않는다고 아내를 버리거나 여친구를 버리는 것은 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병풍 뒤에서 듣고 있던 화양공주는 세상에 이런 인격자도 있었는가 감탄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흥은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글쎄의 편지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멀리 있는 사람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을 부탁합니다. 아내에게 잘하세요. 남편에게 잘하세요.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세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너무 이것이 절실합니다. 물론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정말로 피차 마지막 남는 것은 결국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아들 열심히 키웠는데 결혼하고 새 가정 꾸미니까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저 얼굴 안 보면 좋고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남는 것은 누구밖에 안 남아요? 교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상대방에게 글쎄 편지가 되죠. 글쎄 편지가 되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줍시다. 아멘.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 예수님 만나게 해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는데 소록도의 애안이 담긴 실록이었습니다. 그 책 중에 최예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여 나병이 들어 소록도에 오게 되었고 소록도에서 예수를 믿고 역시 나한자인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이 병이 심해져서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습니다. 남편만 돌본 것이 아니라 시댁의 축하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갈 수 없게 되자 선수 그들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면서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자신도 불구 나한 자한테 그 가정에 글쎄 편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고 정말 책을 읽는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이런 편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편지로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과 부유의 편지로 실패한 자에게는 승리와 재개의 편지로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하천풍은 젊은 날 폐병이 들어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천대를 받고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도 않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병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염병 환자였더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예수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면서 선교사는 그의 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천부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나같이 천하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하천부어는 용기를 얻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빈민굴에서 하나님의 미라를 되어 20세기 성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를 장녀들과 고아와 병든자와 약자를 위해서 전달했습니다. 그 전기가 밀알이라는 전기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었어요. 프랑스 루벤시의 유명한 가정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업 공부를 시켜 유능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8세에 신학에 입학해서 신부가 되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나한 자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기도 나병이 감염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다미에는 몰로카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썼지요. 예일대학 교수요, 노트르담 대학 교수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들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캐나다의 한 작은 공동체 사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쓴 글이 그 지체 부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체 부자들과 육신이 불편한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몸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9월 21일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런 유명한 학자가 어떻게 지체 부자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들어가서 섬길 수 있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목동에 삼보교회를 시무하시는 박창윤 명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 20살에 강화도에서 친구가 주는 폭탄을 받아들이다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몸이 5m까지 치솟다가 떨어졌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자기 손을 만져보려고 하니까 감각이었습니다. 두 손이 잘려나갔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고통 중에 후배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교도소 등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최미숙 선생이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평생 반려자로 헌신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예. 결혼을 하면서 가정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극복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모님이 목사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명인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사님은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 목회했습니다. 2009년 그 당시 교회가 어린이를 포함해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삼보교회를 건축한 것도 기적입니다. 한 번은 한경기 목사님 모시고 하루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은 명인 목사님이니까 명인들 한 20명, 30명 모여 있겠지 하고 가보니까 정상적인 성도들이 15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이 목사님을 일평생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한 사성이 있으면서 사택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명인 목사님을 돕자고 했습니다. 그때 삼보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그 말을 듣고 10억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성도들에게 눈물로 감사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고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 대지도 양천구 목동에 280평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예수 믿는 분의 땅이었습니다. 그분이 명인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평당 400만 원 했는데 그 땅을 200만 원은 헌금하고 평당 20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그 땅을 구입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명인 목사님이 건강한 성도들을 목회하기까지는 최미숙 사모님이 글쎄 편재가 되어 목사님을 잘 내조했기 때문입니다. 삼보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고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사모님이 목사님의 그림자처럼 헌신하는 결과입니다. 사모님이 희생하니까 결국에 그토록 반대했던 사모님 가정도 다 예수를 믿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 사모님의 머리를 깎고 때렸던 오빠도 예수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펴냈는데 책 제목이 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님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희생해 준 어머님이 님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모님이 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까지 정말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님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열심히 돌아다닌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의 본거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받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해서 식구들이 감동받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내 삶을 통해서 감동받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감동받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내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